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에 2년이든 3년이든 아니면 5개월이 걸리든 상관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북한과 시간 게임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혀 비핵화 시간표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그동안 폼페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1년까지 비핵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목표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양자간 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어제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개방된 세계 경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결의를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국은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한 뒤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논의를 진행하며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공동성명 정신에 어긋나는 조치를 자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협상 기간 일본산 수입차에 관한 관세 부과를 보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들은 그동안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요구했던 일본 정부가 미국의 압박으로 양자간 협정 체결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어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났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 자리에서 북중 양측은 각 분야와 각층 간 교류와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을 열렬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 실현을 위해 취한 조치를 긍정적으로 보며 북한의 비핵화 견지 입장을 지지한다면서 북미와 남북의 관계 개선 또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 추진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 외무상은 북중 전통 우호 관계가 새 시대에 들어 견고해지고 진전됐다면서 중국 측이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을 고도로 중시한 것은 북중 간 긴밀한 관계를 충분히 보여줬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와 안전 실현을 위해 중국 측과 계속 함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리용호 외무상은 이날 고노다로 일본 외상과도 20분 정도 회담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미국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한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유감스럽게도 중국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중국의 무역 문제를 제기한 역대 첫 번째 대통령이기 때문에 중국은 자신이나 공화당이 승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증거가 있고 드러날 것이지만 지금 공개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우리는 어떤 나라의 국내 사안에도 관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을 겨냥한 어떤 부당한 비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해 2국가 해법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뉴욕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나는 2국가 해법을 좋아하고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동의한다면 1국가 해법에도 열려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2국가 지지 발언과 관련해 조금 더 놀라지 않았다면서 사람에 따라 국가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가 최근 남중국해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B-52의 남중국해 전개 사실을 확인하며 동맹국들과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례적 작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는 중국이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으로 중국은 그동안 미국 전투기 비행에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책보다는 TV나 컴퓨터, 손전화를 많이 보려고 하죠. 자, 그런데 아이들의 여가용 영상 시청 시간이 인지 능력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연구진이 8살에서 11살 사이의 미국 아동 4,500명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수면 시간과 영상 시청 시간 그리고 신체 활동을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아이들이 9시간에서 11시간이 자고 영상 시청 시간 2시간 이하, 신체 활동 1시간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게 기억력과 주의력, 언어 등 전체적인 인지 능력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요. 특히 인지 능력 측정 시험과 가장 관련 있는 요소는 바로 영상 시청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연구진에 따라서 부모와 교사 등이 아이들의 영상 시청 시간을 2시간 이하로 제한할 것을 조언했는데요. 일부 비디오 게임과 교육용 프로그램 시청이 인지 능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손전화나 오락용 영상 시청은 집중력과 기억력 등에 유해하다는 증거가 훨씬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19도로 잔뜩 흐린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구름만 캤고 북부 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선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3도에서 22도, 신의주는 13도에서 20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2도에서 22도, 함흥은 11도에서 21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9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 내가 살아갈 이유라고 노래하는 You are the love of my life 들어보시죠. 조지 벤슨과 로버타 플렉이 함께 부릅니다.
You are the love of my life. I knew it right from the start. The moment I looked at you, you found a place in my heart.
You are the love of my life. You give me reason to live. You taught me how to be strong. With you is where I belong. No one's ever touched me quite the way you touched me. People search a lifetime. Find what we have. You are the love of my life. One thing that's good in this life. I'll spend the rest of my days just loving you.
You are the love of my life. The heart and soul of my life. Once I was lost and alone. I am home.
You give me so much of you and leave me room to be free. No one's ever touched 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중국을 비난한 데 대해서 중국 정부 주요 부처가 동시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이국가 해법을 공식 지지했고요. 또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인 등을 제재한 소식까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첫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 주요 부처들이 미국에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례한 비난과 모욕을 즉각 중단하고 양국 관계를 훼손하는 잘못된 언행을 멈추라고 촉구한다고 경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또 중국 상무부도 비슷한 입장을 냈는데요. 미국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의도를 알 수 없다면서 경제 무역 갈등을 정치화하는 데 반대한다고 가오펑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네, 자, 무례하게 비난한다, 무역 갈등을 정치화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어제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비판한 걸 가리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국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고요. 이후에 기자회견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더 이상 친구가 아닌 것 같다면서 하지만 시 주석은 나를 존경할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총회 현장에서부터 논쟁거리였다고요?
네,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직접 들은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헛웃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중계화면에 잡혔습니다. 왕 의원은 이후에 발언 기회를 얻어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반박했는데요. 중국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의 이렇게 근거 없는 비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중국은 근거가 없는 비난이라고 했는데 중국이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증거를 갖고 있다. 아무 근거 없이 혐의를 제기한 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했는데요. 곧장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밝히겠다고만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이날 트위터에 신문 정치 광고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미중 무역 대치가 미국 농업 지역에 해를 입힌다는 기사 형태로 된 광고였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실제로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적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미국 신문에 정치 광고를 실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광고주는 중국 관영 매체 차이나 데일리였고요. 이 집행된 매체는 미국 신문 드모인 레지스터였습니다. 이 차이나 데일리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들을 4면짜리 삽지로 만들어 이 드모인 레지스터와 함께 배달하도록 한 건데요. 이 독자들이 언뜻 보면은 흡사 이 드모인 레지스터의 경제면이나 국제면처럼 혼동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선거 개입을 주장한 날 이 광고를 문제 삼은 이유가 있겠죠.
예, 이 드모인 레지스터는 미국 아이오와주 최대 부수의 일간지인데요. 아이오와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인 농업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특히 중국의 보복 관세 주요 대상인 콩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 선거에 개입하는 양상을 소개했던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선거기 문제가 새로운 쟁점이 됐는데 미중 간의 이 무역 대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무역 대치는 여전합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어치의 신규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600억 달러 보복 관세 방침으로 맞섰는데요. 당분간 협상은 이뤄지지 못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중국 당국이 미 해군 함정의 홍콩 기항 요청을 거부하고 타이완 무기 판매를 취소하라고 미국에 요구하는 등 군사 분야에서도 갈등이 커지는 중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의 통상 압박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시 주석은 이번 주 류허 국무원 부총리를 대동하고 주요 지역 산업 시찰에 나섰는데요. 오늘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오히려 중국을 자력갱생의 길로 몰고 있다고 어제 헤이룽장성에서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은 대국으로서 경제발전을 스스로에 의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현대화한 사회주의 강국의 꿈이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이국가 해법에 지지를 밝혔다고요?
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을 해소할 방법으로 이국가 해법이 가장 낫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 현장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at's what I think works best. I don't even have to speak to anybody. That's my feeling. Now.
나는 이국가 해법이 좋다. 가장 잘 작동할 방법이라는 느낌이 있다는 말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국가 해법의 지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국가 해법을 명확하게 지지한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을 중재할 새로운 평화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인 트럼프 대통령 사위 제러드 쿠시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 유리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일각에서 예상을 했는데요. 일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동등하게 인정하는 이국가 해법이 이 새 평화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예고한 겁니다. 앞으로 두 달에서 넉 달 안에 이 평화안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 이국가 해법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지난 1948년 팔레스타인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건국한 뒤에 지금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어느 한쪽의 주권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각각 별개의 독립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하도록 모색하는 방안입니다. 양측이 서로 실체를 인정한 1993년 오슬로 협정 이후에 국제사회가 이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이 이국가 해법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예, 미국이 이국가 해법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왜 나오는 걸까요?
예,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 쪽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을 잇따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팔레스타인과 아랍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분쟁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고요. 이어서 올해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기념일에 맞춰서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이후에 팔레스타인 측은 이국가 해법 원칙이 허물어졌다면서 이스라엘 측과 모든 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쪽은 대화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요. 유럽이 중재한다면 이스라엘과 대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지난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 직후 우리가 그동안 협상을 거부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협상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공개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유럽이나 아랍 국가들의 협상 중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이국가 해법을 어떻게 봅니까?
예, 이스라엘은 이국가 해법에 미온적입니다. 오히려 팔레스타인 일대에서 이스라엘만이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입장을 최근에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유대인을 국가의 주체로 규정한 유대민족 국가법을 통과시켰고요. 동서 예루살렘을 합친 통일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이 법에 명시하고 히브리어만 이스라엘의 공식 언어라고 선포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국가 해법 지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그리 놀라지는 않았다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어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만 이 국가를 정의하는 개념은 각각 다르다면서 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우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해치지 않고 자치할 정도의 권한을 갖는 정도는 지지할 수 있다고 말했고요. 이 보안 통제는 이스라엘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밖에 어제 미 이스라엘 정상회담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0%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펼치는 안보 노력, 외교 활동, 그 밖에 다양한 부분에 미국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에 감사한다면서 이번 유엔 총회에 모인 어느 나라도 미국만큼 이스라엘을 뒷받침해주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새로운 제재를 단행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미국 정부가 25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고위 측근들에 대해서 새로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 마두로 대통령 부인인 실리아 플로레스 씨를 비롯해서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국방장관, 호르헤 로드리게스 공보장관 등 이 마두로 대통령 최측근 4명이 포함됐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이 베네수엘라의 제재 소식을 발표했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유엔 총회에서 기저연설을 했는데요. 한때 이 부유한 산유국이었던 베네수엘라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서 추가 제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재 대상에 대통령의 부인이 포함되는 게 흔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리아 플로레스 씨는 이 마두로 대통령의 부인으로 이 베네수엘라 법무장관을 지냈습니다. 그전에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국회의장을 역임하는 등 베네수엘라 정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인데요. 미국 정부는 또 디오스다드 카베요, 베네수엘라 재헌의회 의장 대리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2천만 달러 상당의 개인 비행기에 대한 자산도 동결했는데요. 이 비행기는 현재 미국 플로리다에 있습니다.
네,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이번 제재에 대해 설명했죠.
네, 무누신 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이 핵심 측근들의 기대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국가의 부를 체계적으로 약탈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미국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마두로 대통령이 군과 정부에 대한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베네수엘라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영부인에 대한 제재 명령을 발표했다면서 공격하고 싶으면 나를 공격하고 가족을 망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2017년 7월 이미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국제사회는 마두로 정권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대부분 미국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캐나다의 주도로 마두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조사해달라는 서한이 26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출됐는데요. 페루, 콜롬비아, 파라과이, 칠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이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브렛 캐버너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성폭행 의혹을 다루는 청문회가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주관으로 오늘 오전에 시작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캐버너 지명자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들이 제기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올해 한 차례 더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이혼율이 하락하는데 젊은 세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가 전국적으로 관심을 끄는 청문회를 열죠.
네, 브렛 캐버너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성폭행 의혹을 다룰 청문회가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30분 정도 뒤에 시작될 텐데요. 청문회 증인으로는 당사자인 캐버너 지명자와 의혹을 제기한 크리스틴 블레이시 포드 씨가 출석합니다.
네, 오늘 청문회는 특이하게 질문자가 따로 정해졌죠.
네,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남성이기 때문에 이 질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소속 이 레이첼 미첼 검사를 주 질문자로 기용했습니다. 이 미첼 검사는 성범죄, 가정폭력을 다루는 특수피해자부 책임자로서 수십 년 동안 성범죄를 다룬 경험이 있는 검사로 알려졌습니다. 그래도 각 의원들한테 5분씩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의원들이 직접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네, 각 의원이 직접 질문하거나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 같은 이 검사 출신 여성 의원들한테 질문을 대신해달라고 부탁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증인들이 청문회가 시작될 때 할 발언이 미리 공개되는데 사전 공개된 발언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먼저 포드 씨 발언을 좀 볼까요? 포드 씨가 모두 발언에서 자신의 인적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 논란이 된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네, 캐버너 지명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사건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포드 씨는 사건이 일어난 정확한 일자는 기억하지 못하고요. 다만 1982년 여름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그래도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드 씨가 이 사건이 자기 인생에 심각한 영향을 줬다고 고백했습니다.
네. 자, 쟁점 가운데 하나가 포드 씨가 왜 이 사실을 이렇게 오래 숨겼느냐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이 사건이 너무 두렵고 부끄러워서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저 주변에 있는 몇몇 친구나 결혼하기 전에 남편 될 사람한테만 과거에 성폭행 당할 뻔했다는 말만 했다는데요. 이 공식적으로는 2012년에 부부 상담을 받을 때 처음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얘기했다고 포드 씨는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럼 포드 씨가 이 사건을 연방의회에 알리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뭘까요?
네, 상담할 때 말고는 이 사건을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올해 7월에 브렛 캐버너 판사가 이 연방 대법관 후보로 거론된다는 보도를 보고 나서 그가 인준되기 전에 자신이 겪은 일을 알리는 게 미국 시민의 의무로 생각했다고 포드 씨는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구 연방 하원의원인 애나 애슈 의원하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편지를 보내서 이를 알렸고요. 애슈 의원이 또 이 건을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의혹이 제기한 포드 씨 외에 캐버너 지명자의 모두 발언도 공개됐죠.
네. 포드 씨의 발언보다는 상대적으로 간략합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나왔던 해명처럼 포드 씨가 주장한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캐버너 지명자는 성폭행이 불법이고 옳지 않으면서 또 자기 종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가 기괴한 인격살인이라면서 자신은 절대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어제 유엔 총회에 참석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가 끝나고 올해 기자회견을 했는데 대통령이 캐버너 지명자와 관련해서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이 자리에서 캐버너 지명자를 다시 옹호했습니다.
He's one of the highest quality human beings. He's a tremendous man. He's a tremendous genius.
네, 캐버너 지명자가 가장 우수한 자질을 가진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시달린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민주당이 이번 사건을 이용해서 기가 막힌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캐버너 판사 지명을 여전히 철회할 뜻이 없다 이렇게 밝힌 겁니까?
이제까지는 그랬는데 근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전과는 약간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They're giving the women a major chance to speak. Now it's possible I'll hear that and I'll say, "Hey, I'm changing my mind."
네, 상원 법사위원회가 포드 씨한테 청문회에서 증언할 아주 좋은 기회를 줬다면서 청문회 증언을 듣고 뭐 자기가 마음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네, 그럼 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청문회를 일단 지켜볼 거고 포드 씨 증언에서 뭐 결정적인 것이 나오면 자신이 설득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캐버너 지명자와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이 어제도 제기됐죠.
네. 최근에는 이 포드 씨 외에 또 캐버너 지명자 대학 동문인 이 데버라 라미레스라는 사람이 이 캐버너 지명자가 1980년대 초에 자신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근데 어제는 또 다른 의혹이 세 건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캐버너 지명자 관련 의혹이 모두 5건이 됐습니다.
네. 자, 어제 나온 의혹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내용이요. 캐버너 지명자가 성폭행이 자행되는 그런 파티에 있었다. 또 한 여성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그 밖에 또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라는 제보입니다. 특히나 이 세 번째 의혹은 마이클 아베나티 변호사가 폭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아베나티 변호사라면 최근 미국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이 스토미 데니얼스라는 이 여배우가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한 뒤에 지금 대통령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아바네트 변호사가 바로 이 데니얼스 씨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성폭행 의혹 때문에 캐버너 지명제 인준 과정이 중단된 상태인데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공화당 쪽에서는 청문회가 끝나고 내일 법사위원회에서 인준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도 캐버너 지명제 인준안이 법사위원회에서 통과해서 넘어오면 조속한 시일 안에 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계획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오늘 청문회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중요한 발표를 했군요.
네, 연준이 이날 기준금리를 다시 올렸습니다. 0.25%포인트 올려서 기준금리가 2%에서 2.25% 사이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이미 여러 번 올렸죠?
네, 올해 들어 세 번째고요. 지난 2015년 말 이래로는 여덟 번째입니다.
네,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건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같은 평가를 했습니다.
This action reflects the strength we see in the economy and is one more step in the process that we began almost three years ago.
금리 인상이 호조를 보이는 미국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이는 금리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처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월 의장 또 모든 분야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지금 미국 경제에 아주 밝은 시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올해도 곧 마지막 분기로 접어드는데 그럼 이제 올해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연준이 화랑을 보이는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뜻을 시사한 바 있었습니다. 연준은 그러면서 내년에는 세 번 정도 금리를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사실 금리 인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조처 아닌가요?
맞습니다. 잘 나가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조처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유엔 총회 끝나고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금리 인상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게 미국 경제가 그만큼 좋다는 뜻이라면서 이건 전적으로 자신의 업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 이혼율과 관련해서 좀 주목할 만한 현상이 보인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 필립 코원 교수가 연구한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 지난 2008년과 2016년 사이에 미국 내 이혼율이 18%나 떨어졌는데 밀레니얼 세대나 일부 X세대가 이런 이혼율 하락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네, 밀레니얼 세대 또 X세대라면 구체적으로 나이대가 어떻게 되나요?
네, 미국 퓨 리서치 센터 정의를 보면요. 밀레니얼 세대는 22살에서 37살 사이로 정의합니다. 또 이 밀레니얼 세대 앞세대를 X세대라고 하는데 같은 기간 정의로는 38살에서 53살까지를 말합니다. 그 밖에도 이제 X세대보다 또 나이가 많은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죠. 코언 교수는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X세대 일부에서 결혼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졌고 이런 경향이 전체적으로 이혼율이 떨어지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이들의 부모나 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베이비붐 세대는 이혼율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네. 자, 비교적 젊은 세대에서 이렇게 이혼율이 떨어진 원인이 뭘까요?
네, 일단 빨리 결혼하지 않고요. 배울 만큼 배우고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춘 다음에 결혼하는 사람이 늘어난 게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예, 뭐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춘 뒤에 결혼하면 이혼율이 좀 떨어지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 기반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뒤에 결혼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또 이 결혼을 인생사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이 하나의 성취라고 생각한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혼보다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는군요.
네, 그럼 뭐 반대 상황에 있는 사람은 결혼을 해도 이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보면요. 교육 수준이 낮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계층은 일단 반대 계층하고 비교를 해보면 결혼하는 비율이 낮고요. 또 결혼해도 이혼하는 비율은 높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의 경제적 상황이 이혼율과 결혼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이 쾌원거수는 사회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보다는 동거하는 걸 선호한다면서 이들은 아이가 생겨도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전체적으로 또 이 전반적으로 결혼율이 하락한 것도 이 전체 이혼율이 떨어지는데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코온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 코온 교수의 연구를 종합하면 이 결혼과 이혼과 관련된 이 최근 미국 내 경향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정리해 보면요. 이 과거 비교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줄고 있지만 이혼도 줄어서 결혼이 점점 안정적으로 됐다. 근데 이런 가운데 사회 경제적 불평등도 이 결혼과 이혼 경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캐리 언더우드가 부릅니다. 결국엔 사랑이 승리함을 믿으며 분열된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보자고 노래하는 Love Wins 들어보시죠. Stray bullet in a mama cries. Baby won't be coming home tonight. Sirens screaming down the avenue. Just another story on the evening news. Oh, whoa. Politics and prejudice. How the hell did it ever come to this? When everybody's gotta pick a side. It don't matter if you're wrong.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쿠바의 음악을 미국에서 새롭게 탄생시킨 20세기 최고의 살사 가수 셀리아 크루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들으면 들썩들썩 춤을 추고 싶은 살사. 쿠바의 음악송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재즈와 팝 그리고 카리브해의 여러 리듬과 다양하게 섞여서 만들어진 것이 살사입니다.
네, 자 남미 요리에서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서 화끈한 맛을 내는 양념으로 살사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살사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셀리아 크루즈의 노래 투 보스, 즉 당신의 목소리입니다. 투 보스는 쿠바 수도 하바나의 사랑과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셀리아 크루즈는 쿠바와 아프리카의 리듬이 혼합된 엘송 전반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고 열정적인 여성 가수로 손꼽히는 연예인이었다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셀리아는 자신이 낸 70개 이상의 음반을 통해서 단연 살사의 정상을 차지한 가수로 라틴 아메리카 음악사에 커다란 획을 그은 음악인이었습니다.
자, 이 노래는 셀리아 크루즈가 1952년에 부른 것이라는데요. 자, 그녀의 라 소노라 마탄세라 악단이 반주를 했습니다.
셀리아 크루즈와 그의 악단은 이 같은 명곡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들은 세계 여러 곳을 순회 공연하면서 쿠바 음악을 전파를 했었죠.
자, 그런데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태어난 셀리아 크루즈가 어떻게 해서 미국 가수가 됐을까요?
네, 이 셀리아 크루즈는 1925년생입니다. 이 부모가 음악인은 아니었는데 셀리아는 어릴 때부터 아주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나타냈습니다. 이 셀리아의 할머니는 손녀딸이 말을 하기도 전에 노래를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 셀리아는 학교나 마을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면 늘 노래를 불렀고 10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수많은 경연대회에 나가 늘 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철도 노동자였던 셀리아의 아버지는 딸이 교사가 되기를 원했다지요.
네, 이 당시에는 가수가 그리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바나에 있는 노말 교육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유명 가수가 되면 학교 교원 한 달 수입을 단 하루에도 벌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네, 가수가 되고 싶은 꿈을 더욱 부채질했겠군요.
그렇죠. 결국 유명한 가수가 됐는데요. 셀리아 크루즈는 나중에 자신은 교사이기도 하고 가수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계의 쿠바의 음악을 가르쳤고 인생을 최대한 행복하게 사는 길을 가르친 교사였다는 거죠.
네. 자, 라틴 아메리카가 뭐 대부분 그렇지만 쿠바인들에게도 음악은 대단히 중요한 문화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셀리아 크루즈가 쿠바에 있던 당시의 음악적 환경은 어땠을까요?
1930년대와 40년대 쿠바, 특히 아바나에는 송이라는 쿠바 음악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드럼을 치고 노래를 부르는 음악인데 주로 춤을 위한 곡들이죠. 라디오 방송에서는 늘 유명한 가수나 음악 그룹이 나와서 룸바, 맘보, 구아라차 같은 댄스곡을 들려주었습니다.
음악을 떠날 수 없었던 셀리아 크루즈는 결국 1947년에 쿠바 컨서바토리 음악학교에 들어갔군요.
네, 셀리아는 거기서 음악 이론, 발성, 피아노 등을 배웠습니다.
자, 그럼 전문적인 가수로 진출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음악 학교에 간 지 두어 해 뒤부터였습니다. 그때 라사노라 마탄세라라는 유명 악단이 있었는데요. 악단의 리드 싱어가 그룹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악단이 다른 가수를 찾고 있었는데 이때 셀리아 크루즈에 주목을 했죠.
네, 심사를 해봤겠죠.
그렇죠. 이 악단은 셀리아 크루즈의 노래를 들어보고요. 즉석에서 영입했습니다. 사람들은 떠나간 전 가수의 노래를 그리워했는데요. 그러나 머지않아서 셀리아 크루즈의 강렬한 목소리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라소노라 마틴세라 악탄에 맞춰 부른 노래 중에서 이 카말레로스가 있는데요. 길거리에서 카라멜 과자를 파는 사람이 맛있는 과자를 사세요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셀리아가 미국에는 어떻게 여기 됐습니까?
1959년에 쿠바에는 대정치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공산혁명의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가 나라를 장악한 거죠. 이때 많은 쿠바인들이 미국으로 탈출했습니다. 셀리아 크루스는 1960년에 멕시코 공연을 갔다가 쿠바로 가지 않고 미국으로 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카스트로는 셀리아 크루즈에게 다시는 쿠바에 오지 못하겠다면서요.
그랬죠. 1962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도 참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셀리아 크루즈는 미국에서 악단의 트럼펫 연주자 페드로 나이트와 결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사일사라는 음악이 태동된 건 언제부터였나요?
셀리아 크루스는 여러 가지의 라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뉴욕에서 살았습니다. 이 많은 음악가들은 각기 다른 전통과 리듬, 스타일을 가진 음악을 혼합해서 새로운 것들을 실험을 하고 있었죠. 쿠바의 송을 다른 라틴 음악과 혼합한 살사는 이때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형성된 것이어서 이 속에는 미국 내 라틴 아메리카 사회에 존재하는 삶의 고통과 행복이 들어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인기가 높아진 셀리아 크루스는 살사의 가수로 각인이 됐습니다. 셀리아 크루스는 여러 유명 음악가들과 공연을 하고 음반도 여럿 내놓았습니다.
네, 셀리아 크루즈는 또 의상과 화장에서도 매우 독특하지 않았습니까?
네, 늘 번쩍번쩍 빛나는 높은 구두를 신고요.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늘 밝은 색으로 짙게 화장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만큼이나 정열적으로 춤을 췄죠.
그런 노래 중에 하나가 자니 파체코와 파니아 올스타 연주로 부른 이사도라였죠. 셀리아 크루즈는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카를 외치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아주카는 설탕이라는 뜻인데요. 이 셀리아 크루즈는 악단과 청중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노래 중에 이 말을 자주 외쳤습니다.
셀리아 크루즈는 여러 편의 영화에도 출연을 했었죠.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영화가 1992년에 나온 The Mambo Kings, 만보의 왕들인데요. 여기서 셀리아 크루즈는 살사 가수로 등장을 하죠. 이 영화에서 부른 노래가 잘 알려진 관타나메라입니다. 관타나메라, 와이라 관타나메라.
셀리아 크루즈는 즐거움과 성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셀리아 크루즈는 남성들이 주름잡던 살사 음악 장르에서 정상에 올랐지요. 1990년에는 최고 트로피칼 라틴 음악 공연 부분에서 그래미상을 받았습니다.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셀리아에게 국민예술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명예의 전당에도 헌정이 됐는데요. 1994년에는 빌보드 라틴 음악 명예의 전당에도 헌정됐습니다.
2011년 3월 미국 우정국은 라틴 음악 거성 5명의 기념 우표를 발행하면서 셀리아 크루즈를 포함시켰습니다.
셀리아 크루스는 다른 사람을 돕는데도 적극적이었습니다. 2002년에 남편은 셀리아 크루스 기금을 설립했는데요. 이 기구는 음악을 공부하는 가난한 학생들과 암 환자들에게 재정 지원을 해줬습니다.
셀리아 크루즈는 2003년 뇌암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가 타계하자 음악인, 배우, 정치인, 일반 팬 등 무려 20만 명이 살사의 여왕에게 작별을 구했습니다. 셀리아 크루즈는 자신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에게 삶의 순간순간을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20세기 최고의 살사 가수 셀리아 크루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한 코너 트위터로 배우는 영어입니다. 요즘 뉴욕과 같은 미국 대도시에선 공유 전기 스쿠터가 유행입니다. 쉽게 빌리고 아무데서나 주차할 수 있어서인데요. 최근 안전 문제 등 부작용이 속출해서 공유 스쿠터의 좋은 의도가 가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유 스쿠터를 등장시킨 스쿠터의 장점 트위터로 배워볼까요?
Electric scooters have a legitimate role to play in offering a direct point-to-point transportation option.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직접 운송하는 데 전기 스쿠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That is less physical demanding than a bicycle, cleaner than a car, and smaller than either.
자전거보다 신체적으로 덜 힘들고 자동차보다 환경적으로 깨끗하며 이 둘보다 크기도 작습니다.
Legitimate는
정당한, 타당한이란 뜻이고 have a role to play 는 역할이 있다는 말인데요.
Electric scooters have a legitimate role to play.
전기 스쿠터들은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Offer는 제의하다, 권하다는 말이고 point to point는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을 뜻합니다.
In offering a direct point-to-point transportation option,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직접 운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Physically demanding을
직역하면 육체적으로 많이 요구하는인데요.
Demanding이란
말은 부담이 큰, 힘든으로 번역합니다. 즉, 신체적으로 힘들다는 뜻입니다.
Is less physical demanding than a bicycle, cleaner than a car, and smaller than either.
자전거보다 신체적으로 덜 힘들고 자동차보다 환경적으로 깨끗하며 이 둘보다 크기도 더 작다는 말입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Electric scooters have a legitimate role to play in offering a direct point-to-point transportation option.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직접 운송하는데 전기 스쿠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That is less physical demanding than a bicycle, cleaner than a car, and smaller than either.
자전거보다 신체적으로 덜 힘들고 자동차보다 환경적으로 깨끗하며 이 둘보다 크기도 작습니다. 오늘은 공유 스쿠터의 장점을 트위터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연인에게 이별을 구하는 The Manhattans의 Kiss and Say Goodbye 전해드리며 전희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o meet you here today, there's just so many things to say. Please don't stop me till I'm through. This is something I hate to do. I just think
thing to do. It's gonna hurt me, I can lie. Maybe you meet another guy. Understand me, won't you try, try, try.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4년 9월 27일 오늘 미국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을 조사해온 워렌 위원회는 사건에 관한 보고서, 이른바 워렌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It is 6:30 p.m. Eastern Daylight Time. The findings of the Warren Commission on the assassination of President John F. Kennedy.
케네디는 한해 전 텍사스주 달라스시에서 선거 유세 중 암살범의 흉탄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암살범은 리 하비 오스왈드로 사건 2시간 만에 체포되지만 그는 죽고 자신은 희생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얼 워렌 대법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이 위원회는 10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정부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1964년 오늘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The Warren Commission makes these major findings. Lee Harvey Oswald assassinated President Kennedy.
He did it alone. 케네디 대통령 암살은 리 하비 오스왈드의 단독 범행이며 암살 배후에는 국내 외의 어느 기관도 관련된 사실이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1825년 9월 27일 오늘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철도가 개통됐습니다. 스톡턴과 달링턴을 잇는 10에서 20km의 짧은 거리를 시속 10마일 정도의 느린 속도로 달리긴 했지만 이는 공간을 좁히고 시간을 단축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개통된 철도를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은 증기기관차 로코모티브가 600여 명의 승객과 34량의 짐차를 끌고 철로를 지나가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로코모티브는 두 해 전 철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스티븐슨에 의해 제작됐습니다. 1781년 탄광기관부의 아들로 태어난 스티븐슨은 14살 때부터 아버지의 일을 돕다가 이후 광산 정비사가 됩니다. 이후 1814년 스티븐슨은 최초의 기관차인 블루허우를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블루허우는 석탄을 광산 밖으로 실어 나르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결국 스티븐슨은 화물만이 아니라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철도기관차인 로코모티브를 발명, 이것이 1825년 오늘 개통됨으로써 세계 최초의 철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1825년 오늘 이 철도의 시작은 후에 교통수단의 일대 혁신을 가져오게 됩니다.